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얘기를 들으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리라 약속을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확인되니까 참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 주셔서 우리가 가진 책임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관한 것이라든가 분수에 넘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도망도 가지 않을 믿음과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특별하다는 얘기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자녀로서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크기와 신비함으로 담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산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도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는 숲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일정 진행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창균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 숲을 보는 것처럼 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 남포교회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나무는 어떤가, 그런 면을 또 이 시간 또 함께 좀 나눌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첫날은 목사님과 대화하는 그 첫날 주제는 조금 뭐 내용은 약간 더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과정들이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런 어떤 기쁨들이 있었는가 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그럽니다. 우리 뭐 신데렐라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도 그렇고 끝이 하여튼 왕자님 만나서 잘 살았다 그러고 끝났는데 어떻게 잘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야기는 다 거기서 끝났는데 오늘은 우리가 남포교회에 처음 와서 함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참 좋았다, 그 감격을 갖고 신앙 생활을 이제 해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남포교회에서 한 신앙 공동체원으로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그러시면서 또 느꼈던 정말 신데렐라가 왕자 만났더니 정말 그 기간이 행복했던가 아니면 그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도 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가, 그런 내용들도 오늘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첫날은 사실은 저희가 준비된 내용들이 전혀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목사님 좋은 답변을 들으면서 참 여러분들이 좋았다 이렇게들 느끼셨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히 요청한 분들도 있고 또 그중에 또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분이 오늘은 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좀 앞으로 모셔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짤막한 간증과 또 이렇게 목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함께 또 질문하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모실 우리 성도님은 김근현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김근현 권사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는 권사회에 있는 김근현 권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목사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요 남포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지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제가 전에 이 남포교회에 오기 전에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저에게 설교 테이프를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서울교회에 젊은 부목사님이신데 이거 한번 들어봐, 정말 끝내줄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주신 테이블, 그 제목이 뭐였느냐면 성령론이었어요. 그러는데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 성함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설교 테이블 들으면서 정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느낀 거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때 그 첫 테이블 들으면서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항상 집 주위에 가까이 있는 교회를 저는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데리고 이사를 온 게 교회 옆에 우성아파트예요. 근데 옆에 남포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설교 테이프의 주인이신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강의 설교를 정말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 목사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하여튼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직접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정말 우리 신앙에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생애를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참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는 축복을 받은 신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그냥 무조건 다녔죠.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정말 이렇게 이리저리 형편상 집을 옮겨 다니면서 교회 가까운 집 가까운 데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껏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전도지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돌리고 함께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그러한 행위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제가 믿음 생활을 했고요. 또 그렇게 교회마다 그런 훈련을 저에게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남포교회에 와서 그러한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정말 아주 헌신이나 정말 이런 우리의 충성으로 돼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돼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희 머리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그렇게 매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우리가 조건이나 열심이 아니고 우리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정말 삶의 실체적인 그 부분에서 부닥치는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정말로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남포교회의 권사니까 그런 수준이면 아, 어느 정도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고 또 내가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이뤄주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확신이 거기에서 무너져버리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아, 정말로 이건 아닌데 이렇게 비탄하고 정말 좌절감이 있고 정말 속상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마음의 비탄함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우리는 우리 앞에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우시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그 손길을 깨달으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이 꽝 때리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 나는 여지껏 정말로 또 신앙의 훈련을 아직도 부족한 자 죄인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도 그 모습 가운데에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정말 저에게는 절망은 있어도 결국 나에게는 실패는 없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화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목사님, 저는 2부 성가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섰었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주일 대예배 때 접하지 못하는 게 참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요. 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시겠죠.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지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르시기를 그러다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변해요.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마이크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는 마이크 그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자꾸 제 얘기를 하시는데 고마운 표현이지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알아들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한계를 느끼게 하세요. 그러니까 2부 설교를 못하겠다고 손 놓을 때는 저로서는 설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이제 교인들한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 쯤 돼서 할 수 없이 손을 놓은 거예요. 다른 건 제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제가 자책감이 훨씬 큽니다. 그걸 찔러 오시면 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확 사표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굉장히 미안합니다. 3부, 4부 두 번 하는 거가 지금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설명 드렸는데 제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저는 자꾸 한계를 저한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한테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꼭 제가 설교하거나 저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르게 하십니다. 너무 누구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 정창균 목사님 우리 교회의 책임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지면 안 됩니다. 책임으로서 특별해지면 좋은데 이제 자랑으로서 특별해지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아주 그 하나님이 잊을 수 없게 늘 저한테 그걸 가르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다 그런 이분이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표현이 얼마나 그 간단하지만 많은 걸 그 뻔한 얘기를 왜 나와서 하겠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감격시키고 항복시켰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들으시면 참 그 감개무량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와 다른 특별한 것 가져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갖고 있는 것, 나도 받은 것, 나도 알고 있는 것 그거구나. 나한테는 덜 주시고 저 사람은 더 준 거 아니구나. 이 확인하라고 이 자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 분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명주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양명주 집사님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많이들 떨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과연 떨리네요.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섰습니다. 버벅거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92년도부터 남포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포교회는 저의 첫 교회입니다. 저는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는 친정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랐고 또 대대로 절에 다니시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당연히 저의 종교는 모태신앙으로 불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게 됐고요.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철학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급기야는 간증집이죠. 옛날에 오해령 씨인가요? 그분이 썼던 그 간증집을 보면서 이상한데 여기에 인생이 답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 서적을 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혼자서 김중기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도 혼자서 한 2년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방황을 하는 시간들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주변에서 간간이 교회에 나가보자고 권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제 고집과 제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제가 납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경책도 사주시고 또 뭐 권해보시기도 하고 사랑의 교회도 가보자기도 하고 했지만 저희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정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겠죠. 우연히 남포교회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됐어요. 그것도 뭐 여기 내가 이 목사님이 유명하시대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얼마나 유명하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그냥 남는 시간에 아이들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왔던 것이 첫 발을 내디디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발목을 잡혀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이후에 몇 달 후에 남편도 저를 에스코트 해준다는 명목으로 따라다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집사 직분도 받았고 그리고 주일날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그 교회 가는 남자들이 옛날에는 참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제가 이제는 좋아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저의 그 변해진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제가 사실은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꼬꾸라지면서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 가면 해답이 있다니까.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그럼 거기 한번 가서 내가 응답을 받아볼까?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셨던 부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상황이야 바뀌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상황이 바뀌겠다니 그러면 상황이 안 바뀌려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교회를 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불교에서 뿌리 박혀서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혈관에 들어있는 모든 인식 자체가 철저하게 불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 박혀있다가 그것이 뿌리가 뽑혀져서 이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 앉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친정엄마도 그렇고 네가 그렇게 교우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있고 집안에 좋지가 않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리셨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 인생과 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만 되는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정말 남들처럼 뒤집어지는 그런 뭐 역사도 없었고 그저 목사님의 말씀과 뭐 신앙 서적들과 이런 것들로 그냥 잠잠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도 모르게 제가 신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날 몇 시에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제가 거듭나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상황으로 완전히 옮겨졌고 그리고 힘든 모든 그런 그 여건 속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제가 그랬죠.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예수 믿고 새벽기도 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이들은 대학에 가면 떨어지고 둘째 아이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 학교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아각거리시지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뭔가 되어지는 일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겨우 친정 부모님 전도시켜서 이렇게 놨더니 중병에 걸려서 두 분 다 몸져 누우셨지요. 그분들 병수발하면서 울며 불며 그래도 그분들 영원 구원 받으신 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도로 제 가정, 제 남편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IMF 때 남편이 떨컥 망했네요. 너무 철저하게 망해서 바닥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망했습니다. 전 너무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남포 교인으로서 제가 정체성을 그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우리 신자의 정체성,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유치하지 않은 고급한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그때 정말 붙들고 남편을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통하고 기특하게 그 힘든 기간들을 잘 겪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 지금은 힘들어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2, 3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두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도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때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다가 지치고 널브러지고 지쳐서 넘어지고 울고 불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를 치실 때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도 사람 과 그 인생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참 이상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좀 크고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언제나 작고 세미한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놓쳐버릴 만큼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이 기도하던 동역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잔잔한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걸어갈 힘을 주시는 마치 엘리야가 맥 빠져서 정말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정말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힘을 내서 다시 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게 만드신 것을 저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순복음교회로 갈 걸. 네. 왜 남포교회로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되나. 너무 힘들다. 정말 그렇게 막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으면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왜 말씀을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양육을 하셨는가. 그때 좀 덜 먹을 걸, 게으름 피울 걸, 하나님이 이때 이때를 그렇게 준비하시려고 그렇게 먹이신 거를 그걸 넙죽넙죽 받아 먹었으니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의 때가 이렇게 길지 그런 원망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가야 할 몫이고 제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마치 그야말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멀 때처럼 그 자리에 서서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묵묵히 평생도록 가야 할 길이 바로 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 자리가 아니면 평생 정말 못할 것 같아서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말씀만 가지고 참 어떨 때 갈급한 적이 참 많습니다. 요즘 뭐 송기철 장로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성 뭐 회복이라든지 뭐 하나님과의 어떤 인카운터 수련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훈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저도 친구 따라 몰래 몇 군데 쫓아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뭐 이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거기를 갈 때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강력한 은사나 역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늘 허탈한 마음으로 되돌아오곤 했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그런 쪽이 특히 온누리교회에서 막 전폭적으로 밀면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보이는 좁은 세상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사와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제한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 우리 방 식구들의 제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성경 공부가 좀 풍성하게 많아지면은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사실은 제 설교로 너무 넉넉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여러분 그거 소화 다 못 시킵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제 아우성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고단백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먹으면 다 설사하실 내용이라서 그거를 두고두고 놔두고 이렇게 불려서 물에 불려서 드십시오. 만만치 않은 싸움을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 공부가 모자란다는 거는 대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 답답함의 문제죠. 그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가 확인하고 납득하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과 내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까 정성균 목사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돌아와야 이해가 됩니다. 돌아봐야. 그러니까 현실 지금으로서는 지금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은 지나가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집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으신 것이 지금 반쯤 이해되셨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싸움은 기독교 신앙이 고통과 갈등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납득시켜주는 사람한테 갈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납득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으로 저랑 묶인 겁니다. 부부가 된 것 같이 말이죠. 부부라는 게 납득해서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아는 건 정말 하나밖에 없죠. 말할 때 씨 웃은 거 그거 하나 멋있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서 웃은 거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금방 무슨 생각이 나면 속았다. 그간에 속았다. 그리고 그 소개해 준 사람한테 화내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짝이죠. 지나놓고 보면 짝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유효성, 실용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조건 갖고 비교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부부는 신비한 겁니다. 물론 이걸 그럼 이혼은 왜 성립하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건 저는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 처음부터 간증하신 내용 속에 답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앞에는 전부 간증의 내용이 표현이 뭐였냐면 그냥 그럭저럭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시작의 내용이 담대가 본인이 간절한 소원은 있었어도 그것을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는지는 모르는 채 기독교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지금은 그거 하나 분명했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시기냐 남았는데 그때 우리 모를 때 붙들어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답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살아 생전인지 죽은 다음인지는 모른다. 그게 모든 위대한 글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도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제가 사석에서 그 얘기했어요. 야, 난 미국 놈 중에도 나 같은 놈이 하나 있어서 너무 좋다. 그 말 이해하시죠? 난 미국은 좀 나을 줄 알았거든요. 어? 키도 크잖아요. 어? 잘 살고. 똑같더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우리가 분리하지 않고 손해보고 있는 처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왜 남포교인이 됐는지 여러분이 납득 못하시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와 있으니까 거꾸로 설명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때 누가 권해서 좋아서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저보다 훌륭한 사람을 얼마든지 옆에서 보거든요. 저만만 하기 어렵거든요. 그 이제 나쁜 조건으로서 예민하고 성급하고 불만이 많고 왜 나를 썼을까? 그 같이 고등부 생활할 때 그 내가 봐도 훌륭했던 그 친구들은 왜 놔뒀을까? 왜 하필 날까? 그리고 나한테 은혜를 받는다는 게 정말일까? 혹시 미친 게 아닐까? 그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긍하기로 한 거죠. 너무 그렇다니까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창균 목사님이 막 몰아붙이는 것도 저는 지금 사실은 잘 안 믿고 있습니다. 날 속이려고 그러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들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한 것에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왔기 때문에 하는 설명이고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훨씬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행하십시다.
네, 그 지내오시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에 대한 이렇게 간증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도 같이 그 공감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그런 증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포교회는 여자 성도들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 우리 박수만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우리 박 집사님께도 한번 박수로 이렇게 경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수만 집사입니다. 목사님께 드릴 질문을 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신앙생활 해온 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1년도에 남포교회 나오고 나오자마자 등록을 했는데요. 저나 저희 백인자 집사나 둘 다 다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경우는 저희 할머니 때부터 믿어서 저희 아버님 믿으셨고 저희 어머니는 시집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믿으셨는데 기회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댁에 심부름도 많이 다니고 또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많이도 오시고 어렸을 때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 지금 느낌으로는 제 신앙의 아버지는 한 서너 명쯤 되고 저희 아버님 장인 어르신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길러주신 목사님 또 저희 신앙의 어머니는 더 많이 한 대여섯 분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인데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니셨고 그때 제가 5남 중에 4남인데 주로 그 보디가드로 저를 뽑으셔가지고 새벽에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엎드려서 기도를 찾다가 그냥 자다가 어머님이 이제 가자 하고 하면 그때 일어나서 집에 돌아오고 이제 그러면서 가끔 잠 깨면 졸다 기도하다 졸다 뭐 그런 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가 1975년도 제가 그 75년도 1학년이었는데 그때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환경과 주 어떤 교육에 의해서 내 신앙이 생긴 건가, 아니면 이게 과연 내 마음의 진정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받는가. 그때 제가 좀 폐결력으로 상당히 좀 고생을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상당히 진지하게 여기저기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는 그 75년도 가을쯤에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그때 성경이 그 새로 번역돼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새 번역 그 성경책을 빌려다가 제 기숙사에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신약성경을. 근데 제 마음에 그때 결정적으로 느낀 그 느낌이 온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요한복음의 7장인가에 보면은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부활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부하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가 아무짝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그 부하들이 대답하는 말이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마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그 장면에서 아 그렇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던데, 이전에, 모를 트라이를 다, 뭐, 제가 불경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읽어봤지만은, 예수님처럼, 이런, 내 뱃속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이런 말씀을 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때 제 신앙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이제, 대학교 때 서울에서는 쭉 그 기독교 장로 계통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장충동에 있는 그 경동교회에서 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제 시골에 계신 제 그 목사님 어려서부터 키우셨던 목사님께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영국 옥스퍼드에 2년 유학을 갔는데 91년도에 돌아오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저는 이제 패밀리 아파트에서 살고 그래서 좀 가까운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를 새로 이제 골라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실 그때 저는 잘 몰랐어요. 박 목사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남포교회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주위에서 다녀본 중에서는 여기 그 남포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하고 그 백집사는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서로 그 성가대 같이 하기로 그렇게 약속도 했고 그래서 성가대 쭉 해왔었는데 남포교회 성가대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자마자 성가대 등록해서 성가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박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첫날 느낀 느낌은 제가 박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뭔가 좀 모태 신앙이신 분 같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약간 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았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설교하신 말씀이 정직하시고 그 진실하게 사시는 분의 설교 말씀 같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었어요. 그러나 저하고는 약간 좀 제가 그동안에 생각해왔고 했던 거가 약간 좀 갭은 제가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갭이 제가 이제 질문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완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70년대 후반에 사회적인,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 뭔가 현실 참여하고 어떤 사회적인, 사회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그 책임, 어떤 그런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인간의 행동할 어떤 의무와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고, 그 말씀도 많이 들어왔는데, 박연수 목사님 말씀 중에서는 뭔가 그런, 요소는 없고, 그 개인의 내면적인 구원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올바른 관계 설정, 거기에 그 상당히 그 치중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목사님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말씀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남포교회를 계속 사랑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94년도인가 5년도에 삼풍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삼풍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세 가지를 뭐 바꿔야 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애들 학원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또 교회도 서초동 사랑의 교회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반상에서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고 그 남포교회 계속 다니겠다. 그때 이제 남포교회 맨 처음 올 때는 모르고 다녔지만 이제 이사 가서는 남포교회 계속 다니겠다 이렇게 그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마치 알았던 것처럼 제가 굉장히 좀 그 성급하고 건방지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드리면서 19년 동안에 그 건방진 마음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그 와중에서 또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그 생활의 그 발전과 어떤 성공 이런 거를 위한 그 부담 그래서 그런 부담에서 느낀 어떤 부담 같은 짐, 수고 이런 것들의 마음의 짐을 많이 그 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은 이렇게 말을 잘 하지만 제가 그 원래 심한 말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책 낭독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그 제가 지금 그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데 변호사 생활하면서 제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그 마음의 그 짐을 덜면서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맡기겠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제 그 표현하는 것도 좀 편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 어떤 뭐 그 어떤 기적적으로 이렇게 뭐가 치유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서서히 목사님 말씀과 이렇게 그 남포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그 말하는 것을 그 회복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큰 기쁨과 축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이제 제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그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가을쯤서부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제 훈련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나는 너무 이렇게 나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제가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하겠다고는 제가 그 장담을 못 하겠고 2009년 1년 이제 그 작년이니까요. 내년 1년만 인생 실험을 한번 해보자. 1년만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기회가 있으면은 정상적인 물론 생활하면서 기회가 있으면은 남을 위해서 진짜로 한번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뭐 큰 피해가 없으면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연장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상당히 안전한 길로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그런 것들 좀 더 알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좋은데 우리 사회나 나라나 우리 사회 어떤 그 불공정함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소외됨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어떤 제도적인 걸로 이런 것들이 그 나타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 그러한 문제들에서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 노력하고 대응하고 뜻을 모으고 하는 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 교회 차원이나 어떠한 그런 그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조금 좀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다소 무심하신 듯도 하고 조금 좀 그것은 그 저희들의 개인 구원에 더 좀 치중하시는 듯하고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거 좀 여쭤보시겠습니다. 예.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고 아주 곤욕을 치렀죠. 5대0이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 받았죠. 하기만 하면 5대0으로 지니까 차라리 이름을 5대0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지금 한국 대표팀은 계획대로 훈련 과정을 잘 겪고 있다. 아직 그 훈련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매우 그 불만이었다가 그만 4강을 가는 바람에 희동구라는 이름을 줘서 한국에 귀화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뭐, 그 대표팀에서 이제 히딩크 감독의 특별한 지도력에 대한 얘기 중에 당사자들이 가장 놀랐던 얘기를 히딩크 감독이 와서 축구대표팀을 보고 제일 처음 요구한 것이 체력이 약하다였답니다. 그때 모두 놀랐대요. 한국 축구는 기술이 모자랐지 체력만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뜻밖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투지만은 우리가 남다른데 개인기 또는 전략, 전술, 팀워크가 모자란다라고 생각했지 체력이 모자란다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처음에 한 게 체력 훈련이라서 놀랬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하는 건 각 개인이 기독교적인 신앙적 체력을 가지지 않는 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무슨 개인기 기술 개발과 전술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 문제에 대한 최고의 또 가장 멋진 종합적인 가르침 아니고 시대적인 겁니다. 시대적이라는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저게 축구공이고 저건 농구공이다까지밖에 못 배우고 왔다는 시대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게 무슨 공이지? 알고 보니까 테니스공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길에서 주운 이상한 공복 이게 탁구공인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골프공이더라고요. 어떤 종목이든지 예술이든 뭐 문화든 전통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전통이란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이미 긴 세월 속에서 삶의 각 모습에 녹아나와 전수된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는 게 전통이라는 건 외형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의를 가진다. 상식을 가진다라는 것이 다른 모든 게 음식 먹는 데서 뭐 남의 밥을 퍼가지 않는다. 그건 우리 이제 됐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자 그러면 삭발하고 혈서 쓰고 나오지. 공을 어디다 쳐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잘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자라난 교회 우리 젊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주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실력 있고 개방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셔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면 남산에 올라와서 축구를 하고 오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매일 아침. 근데 그 축구가 뭐냐면 한번 가보니까 옛날 남산에 야외 음악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앞에 넓은 그 공터에서 한 50명쯤이 빙 둘러서서 소위 말하는 똥볼을 차는 겁니다. 누가 높이 힘있게 차는가를 빙 둘러서서 공 하나 갖고 빵 차면 그 자기 쪽에, 그 공이 떨어지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몸싸움해서 공을 잡아서 또 누가 높이 힘있게 차느냐를 한 2시간 놀다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한국 축구가 골대 3m 앞에서도 차면 골대 크로스바를 넘어가곤 했어요. 그 멀지 않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회 정의를 얘기할 만큼까지 아무런 기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히 근대화됐고 현대를 맞아서 막 축구공이 들어와서 이게 뭔가 하는데 골프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게 막 쏟아져 들어와서 차근차근 배울 틈 없이 더 멋진 것, 더 명분 있는 것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체력, 기초 무슨 상식 이런 걸 만드는 게 너무 시급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은 묵묵히 체력 훈련할 때다. 이러고 있는 게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지적한 것 같은 뭐 세속적 그 유행의 흐름을 거부하는 고고한 무슨 인격과 신앙가시는 이렇게 멋있는 거 아니고 일단 90분을 뛸 체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급한 그래서 개인 신앙을 한국 교회에서 개인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 확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 이상이 거의 없이 가난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가지는 세계관을 갖게 하는 거죠.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며 현실과 세계와 역사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가면 맡겨야 된다.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건 한국교회가 앞으로 100년간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 현대사회 속에서 사니까 어저께까지 미국에서 좋은 교회에서 설교 듣고 거기서 영어하고 살다가 한국 오고 이러는 와중에서 그들이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몇백 년이 걸렸다는 걸 놓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크고 기본은 없고 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운전 제일 그래도 교양 있게 하는 데가 서울입니다. 왜 그러죠? 이제 차가 진지 한 1, 20년 되니까 이제 안 겁니다. 뭘 알았나요? 이제 빵빵거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서울에서는 안 빵빵거리고 이렇게 차선 좁아질 때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거 이제 다 양보합니다. 옛날에는 그 차가 이 새치기를 해서 앞으로 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보복을 했습니다. 가는 길 포기하고 나 이제 살면서 그냥 이론과 명분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사니까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직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정의의 기독교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데모할 틈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거는 건 아직 아니다. 축구하는데 누가 더 혈서를 분명하게 쓰고 나왔느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떤 깨어있는 분들, 다른 모든 면에서 깨어있는 선각자들과 민족적, 사회적 선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회와 시대에 한 몫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요구하는 건 다 무리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고 죽어가고 기다려줘서 우리 보다 좀 땡겨서 한국 사회가 훨씬 나아지고 교회의 역할도 보다 넓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를 이렇게 붙들어 두고 있는 냉철한 사실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은 제 역할과 저를 만난 여러분들의 지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 데리고 데모하러 나가자 그러지 않는 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을 갖고 있는 이 목사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장이 여러분에게도 참 이렇게 참 좋다,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그 강대상에서만 느끼는 그런 이제 목사님 말씀이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장이라서 그럴 것 같다 생각됩니다. 우리 아까 정창균 목사님 식사하면서 그 음식 한 점 밥그릇에다가 얹어주시면서 한마디 던지는 게 그게 굉장한 큰 그 통찰력을 주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깝게 이렇게 저 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운전하시기 어려우시고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 갈 때 기사노릇 타면서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듣는 게 저한테는 참 큰 그 보약 같거든요. 그 저도 이렇게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어디를 하나 이렇게 툭 해도 목사님은 이렇게 보배로운 게 막 흘러 넘치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렇게 그냥 그 질문 하나 툭 던졌는데 기대했던 것 이상의 내용을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좋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비된 순서는 우리 한두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충길 권사님 잠시 예 앞에 계시네요. 네, 잠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을 만큼도 먹고 많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한 적도 꽤 있으나 굉장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저는 남부교회를 섬긴 지 22년 됐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남포교회 출석하기 전에 15년 다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포교회 오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허전하고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남포교회 와서 비로소 구원의 확신과 올바른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많은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남포교회 와서 맨 처음 느낀 것은 어떤 교회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날카롭고도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느낀 것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중장년층의 남자 성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높고 지성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강남권에 사는 크리스찬들 사이에 회자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포교회 다니면서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소망교회 다니면서 지위 높은 척 하지 마라. 광림교회 다니면서 돈 있는 척 하지 마라. 참으로 적절하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학력이 높고 지성이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높은 우월감, 그 다음에 무슨 문제든지 앞에 놓고 분석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에 이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남포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통찰력 넘치는 우리 당회장님의 말씀, 또 우리가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으로 모두들 변화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처음 느낀 것은 또 너무 쌀쌀한 교회였습니다. 위로는 당회장님을 비롯해서 교우들까지도 인사도 안 하고 저는 하여튼 먼저 교회를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1년여를 등록을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도 등록하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아는 척 해주는 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등록을 끝내고 구역예배를 보면서 아 그거는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 청하고 싶은 것은 새 교우들이 생기면 적어도 한 달 내지 석 달 후에는 전화라도 하셔서 부목사님들이든지 뭐 권사들이 하든지 구역장이 하든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구역예배를 참석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역예배 참석하지 않고 정말 현대인답게 예배만 싹싹 보고 가면 너무 소속감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는지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소속감은 생겼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남포교회 와서 가장 큰 기쁨이고 큰 깨우침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전혀 못 가졌던 것은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통쾌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썼는데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졌습니다.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제가 약간의 구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로서는 마땅히 기도에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에 힘쓰고 헌금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것은 마땅히 저희들이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큰 일은 그보다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제게 충격적이고 신선한 그런 깨우침이었습니다. 영어로 수없이 반복하셨는데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being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된 삶의 운동에 참여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제게 제 삶을 바꿀 만큼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고 저보다 어른이나 아래 자식들까지도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정 목사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통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부연 설명을 써가지고 왔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이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면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막 연구를 했습니다. 제 이 해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미소로서 답하고 계신다. 미소 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은총의 깨우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소로 답하신다는 건 맞는지 목사님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용기를 갖고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도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죽기 전에 꼭 답 주시리라고 미소로 답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노력해도 마음이 평화가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22년 남포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서 들끓던 불평과 세상을 향한 분노 이런 거를 접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제 생애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포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뜻밖의 뿌리가 깊어서요. 하나님을 인정해도 믿음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결국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통 문제에 있어서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거는 내 식으로 답을 주십시오. 끝까지 싸움이 돼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강요하게 됩니다. 살아 생전에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양보한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압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그 싸움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짐을 질 것이냐. 이 짐이라는 건 갈등, 고통, 의심, 불안을 말합니다. 이 짐을 질 것이냐. 해결해 주지 않는 현실을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가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는 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확인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근심과 걱정은 전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대에 제가 설교를 악을 썼던 이유입니다. 나 당신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은 신앙적인 헌신과 소원이 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이게 이제 평생 싸움이었는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저랑 묶여서 이 답을 받은 겁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놓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없다니까요. 기도는 왜 하냐면 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급할 때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우리가 막 발버둥 쳐서 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놔서 버둥 허공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다 놨어서 나는 떨어지고 있다. 곧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런데 안 떨어져서 계속 교회 나와서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고 근데 땅바닥에 아직도 다 안 떨어져서 아직도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위대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왜냐하면 탕자는 지가 집으로 돌아오기나 했지. 나는 붙들어 가는데도 발버둥 쳤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지 않으셨다. C.S. 루이스는 예수 믿는 게 꼴보기 싫어서 말이죠. 지적인 지성세계에서 사는 걸로 만족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또 주변에서 봐도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본인이 느끼겠더랍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압박을 해오더래요. 그 압박이 뭐냐면 예수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동료 교수들이. 저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믿으라고 말은 안 하는데 압박을 느껴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자기가 느꼈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을 했대요. 근데 결국 항복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변증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믿게 된 기적에 관한 설명은 없고 우리가 거부하고 변명하는 것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그의 책의 내용들입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작품들이 무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고 나서 자신을 납득시키는데 아주 유효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책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근대화되고 갑작스러운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서양 기술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 강요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을 우리가 논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균형 없이 논리화된 한국의 지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대단히 멋대가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멋대가리 없다는 게 뭐냐면 지성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인격과 성품을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 하나를 재미있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고 나면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게 있는데 제 이제 아주, 그 아주 번득이는 그 천재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는 정식으로는 신앙 문제를 서로 항복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하고 암묵적으로 가기로 한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내 말 알아들었어요? 내 설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안 묻고 여러분도 나에게 고맙습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는 얘기 안 하고 나오잖아요. 나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편인 거를 원색적인 표현을 안 하기로 한 한국 사회가 가지는 성급한 선진화에서 비롯된 부작용, 지성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것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감성들을 추스를 방법이 없는 것을 서로 건드리지 말자가 쌀쌀함으로 나온 겁니다. 저도 전화하기가 민망하고 새삼스럽게 설교할 때 댕댕거리다가 집사님 평안하세요. 이게 뭐 도무지 이게 뭐 연속성이 없고 여러분도 뭐 새삼스럽게 나가다 말고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서로 그 이상하게 그 우리 교육이 그 자존심을 누구로 때릴 다른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대화를 하자라고 나온 거는 제가 드디어 그런 허울을 말하자면 체면을 벗어 던진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멋대가리 없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서로 친절해야 된다,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진심을 말할 때 꼭 울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납득하고 가지는 수준이 돼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 억지로 웃는 거 말고 정말 마음을 열은 그거를 이제 할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답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 이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이고 항복이고 자신을 위한 허락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그 아까 설명한 대로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한국 교회 전체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결코 앞서 있지 않고 우리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거는 기본을 달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달리기부터야. 뭘 하든지 달리기가 기본이니까 우리 그거 하는 걸 겁니다. 너무 특별하게 우리를 진단하거나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서로 오해고 그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기초 체력을 달리기는 근력을 기르고 심폐기능을 증진시키며 인내심을 기르고 그런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뭐 특별한 거 공수 특전단이라도 되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깁니다.
네, 양 이틀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다 좋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쯤 돼서 이렇게 어제와 오늘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금쯤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 또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력함과 한계와 인생의 헛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데에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맡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우리 손에 가지려고 했던 못남과 왜곡에서 무지에서 돌이키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과 뜻 가운데서 크게 하시며 책임 있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